지난주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아름다운 헌신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 양으로서 온 인류에게 임할 진노를 지나가게 하기 위한 유월절 양으로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자자손손에게 출애굽의 감격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희생을 기념할 것을 당부하시는 새 언약의 준수를 듣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주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말씀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시는 가운데 역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의한 것이 있겠지만은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팔리시리라는 비극적인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숨기셨지만은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지적하신 사실과 함께 유월절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으심의 기념을 당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월절의 배경과 주님께서 유월절 양이심과 한 번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로서의 완성된 새 언약 속에서의 제사인 예배 속에서의 주님의 만찬의 시행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부분은 역시 뒤에서 구체적인 그의 행동을 보면서 상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기록된 말씀과 명령을 따라 시행함으로 애굽의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주신 구원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말씀대로 드려서 이 땅에서도 늘 구원의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 때에도 은혜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한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본문을 첫째, 둘째로 생각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이 응용되는 주님의 명령을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앞부분이 17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적어도 세번 정도의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에 가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유월절은 같은 요한복음 6장 4절에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과 함께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심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유월절의 기록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55절에서부터 주님의 마지막 생애 중에 나타난 본문의 배경과 같은 절기를 우리는 역시 봅니다.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새로 나는 것을 마시기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유월절이 주님의 육신의 생애에 있어서는 마지막 될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유월절 이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도 물론 장차 오실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깊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먼저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유월절 준비를 명령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아직 베다니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내에 어떤 아는 한 사람에게 유월절을 지낼 장소를 제공하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지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인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서는 기적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6절과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에 이런 기록을 봅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약속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제자들이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맞았고 그 예언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은 가룟 유다의 반역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 대단히 문제가 있고 억지스러운 그런 내용이지만 다빈치 코드의 배경이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외면적으로는 정겨운 자리는 내면적으로는 안타까움이 가득한 아픔과 슬픔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 하나에 의해서 자신이 팔리리라는 말씀과 각각 슬픈 기색을 띠면서 제자 각자가 그 사람이 접니까? 라며 묻는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만 이러한 일이 그냥 단순한 배신당함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철저한 성취라고 하는 데서 안타까움과 슬픔은 더 컸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이 주님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으로 비록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하더라도 비극적인 내용과 함께 힘겨운 일들은 제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심사를 다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언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희로, 애락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감당하겠다고 하는 신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8장 11절 하반절의 말씀 맞다나 예수님께서는 비록 죽음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내가 마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같은 자세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나의 신뢰하는 바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시편 41편 9절의 기록이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 성취될 줄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몰랐고 주님만이 아셨지만 유다를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는 것은 그때까지도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주님의 걸어가시고 성취될 삶의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길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비극을 탄식하시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거역과 불신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은 헛된 것이며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요 불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처럼 비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악한 자들조차도 그 성품대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섭리 속에서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더 낫다는 안타까운 경계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경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뻔뻔스러운 유다는 이미 은30을 받아 챙기고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으면서도 모든 제자들처럼 입술로 흉내를 냅니다. 선생님, 접니까? 인간의 마음을 읽으시는 주님은 이미 그 가증스러움을 보시면서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답변을 하십니다. 너의 말한 대로다. 이왕의 역사 속에 한번 탄생했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을 이루고 거역하는 주인공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도구로서 역할하고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26절에서 30절인데요.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서의 주님의 희생을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과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꼭 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데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인용하면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택하신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하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언약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손을 잡고 나올 때 세운 언약과 같지 않은 언약이다. 그 언약이 뭔데요? 바로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이거든요. 그러므로 새로 세울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완전히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팔리기까지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이유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시기 위해서였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과 여기서 보는 대로 이 율법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라 한시적인 특별법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도처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율법이 가입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킹제임스 번역이라고 하는 흠정역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The law entered, 법을 들여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즘 많이 읽는 신국제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The law was added, 이 말은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쑤셔 넣은 거나 더한 거나 같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다고요. 여기서 보면 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흠정역이 됐든지 신국제역이 됐든지 미국 표준역이 됐든지 모두가 다 the law was added, 더해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믿음의 법을 받은 바 있었지만 믿음의 법인 복음은 율법의 계정이 아니라 완전히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은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 흘림으로 사람들의 죄를 대속했던 그림자의 완전한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의 구원은 바로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라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 가지의 재앙 이적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라는 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이적으로 최후의 통첩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 희생을 의지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마지막 방법이라는 데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게 하였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진노에서 벗어날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신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지킴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데 오늘도 우리 모든 이 언약과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바울사도의 간곡한 당부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만찬의 자리에 없었고 그때만 해도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들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기도를 만난 후 복음 속에 들어와서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는 이것은 복음 속에서 제사, 즉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마당에서 수많은 형태의 짐승의 제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한 사람의 죄를 지었을 때마다 또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피를 받아 바치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그것이 번제가 되었던 속죄제가 되었던 화목제가 되었던지 죄를 속하는 방법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기도의 십자가에서 친히 희생의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부터는 더 이상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약속의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탄생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거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사도행전 역시 2장 46절에 기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당부의 말씀을 받들어서 준행하는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주님의 만찬을 기념을 안식 후 첫날, 즉 주님의 날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이것은 주님의 날에 모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은 헬라어 본래의 본문에서 빈도가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매월 규정된 월급날이나 또 요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매주 갖는 월요일 정팅, 인터넷 커뮤니티나 클럽 등의 동호회에서 갖는 정식 채팅 모임입니다. 구태여 매달이나 매주라는 표현이 아니라도 의례적인 것과 같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님께서 죽음을 박차고 승리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육체로 보이신 날이요.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날이요.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날이며 최초로 완성된 복음의 초청의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승리의 날에 주님의 명령하신 죽음을 기념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죄와 죽음과 절망을 정복한 이 첫날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자리 잡혔고 성경에 나타난 전례들이 아주 호소력 있게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모든 칼빈이나 즈윙글리를 비롯해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은 가톨릭의 의식들에서 되돌려야 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로 역시 주의 만찬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혁교회를 주장하는 교회들조차 이 종교개혁에서 중요시했던 예배의 중심 과제인 주님의 만찬을 말씀 중심이라고 하여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 바치는 제사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주의 만찬을 매주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 드려졌던 그런 제사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신을 위한 제물을 제물로 태우면서 그 제물에 타는 자리에 자신을 태우는 그런 감정과 심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며 제물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매주 대해서 죄를 회개하고 희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귀에 들리고 읽는 말씀인데 주님의 만찬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일반적인 교회 신앙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것은 선택 항목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같은 병행 구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이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5절 명령이고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을 바울을 통한 말씀이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계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예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계명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이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1장에는 유월절의 배경을 말씀하시고요. 12장에서는 유월절의 명령과 시행을 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날 예배 회복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정작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주의 만찬 이것부터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단히 둔감한 것을 보는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주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깊이 상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말씀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을 제하여 버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대로 기념해야 합니다. 기념하라는 명령을 귀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기념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무교병과 포도즙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 무교병은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구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었습니까? 무교병은 모든 빵들과 다르게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이질감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도의 구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바로 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먹는 방법이 독특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먹었고 이 먹는 방법에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시간이 용납이 되지 않고요. 애굽을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먹음의 의미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찬으로 기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준비된 자세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역시 천국의 이동을 준비하는 자세를 매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매년 두 번만 행하는 그 거룩한 예식을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매 주님의 날마다 꼭 같이 기념한다면 얼마나 복될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성경의 가장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물론 시편을 노래하는 그들의 일반적인 유월절 행습의 찬양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에 대한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번거롭다든지 경건성이 떨어진다는 감정과 생각을 하기 이전에 주님의 명령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고 싶으면 해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고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의 명령을 귀중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언약을 순종함으로 허락된 영광의 복이 다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